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제27장 3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27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예, 4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 수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복을 받으러 오셨지요. 예. 근데 아침에 읽어보니까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웬 복 받으러 왔더니만 왜 저주를 주려고 하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이 말씀을 오랜 동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저주받는 걸 좋게 생각합니까?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까? 예, 아주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들이 이제 월드캠프를 이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교제를 하는 데 들어서 저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아, 이 성경은 자주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이렇게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에서를 저주한 그 마음이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아, 이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에서를 저주한 그 이유가 참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에서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버지가 에서를 미워서 저주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깊은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2016년 IYF 세계 월드 문화 캠프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장관, 차관님들이 오시고 또 대학 총장들께서도 오셨고 또 우리 선교에 속하지 아니한 많은 목사님들이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이름으로 이렇게 오시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교사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남학생 반을 이렇게 한번 맡아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이 월드캠퍼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놀랍더라고요. 그 세계대회가 이제 폐막식을 대전에서 가졌는데 보통 폐막식 하기 전에 우리 반 학생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 한 끼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폐막식 끝나고 나면은 각자 이제 자기가 갈 곳으로 돌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서울 제가 사는 곳이 그 금천구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금천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이름을 해석을 해 주시는데 금이 천 개나 있는 곳이어가지고 금천이라고 이제 이 구로 금천이라고 하는데 올 때 이제 우리 가까이 양천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양천교회 차를 얻어 타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빨리 차 타려고 막 차를 찾으러 부지런히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반 그 반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차 타러 가고 있어. 우선 우리 반 아이들이 그냥 이대로 헤어지기엔 너무 섭섭하대요.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만나면 안 돼? 만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처음 만났는데 막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왜냐하면 제가 세계대 월드캠프 교사로 여러 해 참석했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마치고 나면 전부 가기 바빠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막 저를 찾아주고 만나가지고 저는 사람이 막 좀 뻣뻣해가지고 마음에 좀 있어도 표현도 잘 못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막 한 명 한 명 그렇게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고 우리 또 다 올게요. 물론 뭐 다 올지 안 올지 그때 가봐야 알지만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2주차 때 이제 마칠 무렵에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 월드캠프 뭐가 그렇게 좋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인드 교육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그런 소리보다도 찜질방이 너무 좋았다. 그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들이 찜질방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리고 막 그 때미는 거 그거 생전 처음 밀어봤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야, 조금 실망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카이 좋다. 그 또 뭐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이제 막 자매님들이 그 맛있는 막 식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걸 막 기다리면서 많이 먹어라 그래 막 먹으면서 그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뒷바라지해주고 막 그 민박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말씀이 은혜로 왔다고 또 이제 꼭 한마디 갖다 붙이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내가 이 에서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목사님 막 전체적으로도 우리 막 사역자님들 모아놓고 막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막 자네들 그래가지고 안 돼. 다 타락했어. 다 썩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기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죠? 개인적으로도 목사님 저한테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네는 안 된다. 자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져요. 아, 목사님 왜 그러시지? 뭘 보고 그러시지? 또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어디까지 생각이 가느냐 하면 또 어느 분께서 내가 모르는 내 허물이나 내 문제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일러주셔가지고 목사님 또 누구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불편해하시나 보면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 막 어머 막 그렇게 막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시니까 내 마음에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선교학교 있을 때부터 저에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교학교 있을 때부터. 한번 그때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우리 수양관도 없고 우리 교회 건물도 없어가지고 CCC 수련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양회를 했거든요. 서울에 CCC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회비를 내면 99% 회비 거두어가지고 그 CCC 수련원의 숙박비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선교학생이었는데 서울제일교회 형제 자매님들 수양 회비 거두는 일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 이제 회비를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회비를 이제 접수하고 하루 지냈는데 어떤 형제님이 뒤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간질도 있고 생활도 어렵고 하루 뒤인가 이틀 뒤인가 해가지고 그때는 수양회가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5일인지 그렇게 했는데 6일 했는데 이틀 뒤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안 되겠느냐고 자기 출퇴근 하겠대요. 그럼 뭐 좀 생각 없이 그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막 사역자들 다 있는 데서 그 형제 수양에 왔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셨던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왔다고. 수양회비 받았느냐고 안 받았다 했어요. 목사님 거기서 저를 막 얼마나 구중하시는지 막 사역자들 다 계시는 데서 막 그 있잖아요. 어? 자네가 이 수양회를 다 망쳤어. 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자네 마음대로 막 회비를 안 거덕하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막 부엉 쪄가지고 뭐가 뭔지 도대체 이제 상황이 파악이 안 돼.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이제 몇몇 교회에서 수양 예비를 제대로 안 받고 이제 수양에 참석한 사람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CCC 수련회에서 밥 먹을 때 그 부엌에서 숫자를 다 세알려요. 그 사람 숫자만큼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진행 측에서 그때는 뭐 사람 다 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숫자하고 그 CCC 측에서 이야기하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나요. 그래 뭐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주에서 몇 명 회비 안 내고 어디서 회비 몇 명 안 내고 어디서 회비 몇 명 안 내고 이제 막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이제 그 한 명 그 사람 회비 안 낸 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회비 안 받은 숫자가 우리는 막 그 한 명 그 사람도 좀 점심만 먹고 출퇴근하는데 아예 거기 와서 여러 명이 회비도 안 내고 먹고 자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막 저를 얼마나 구중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이제 세월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님 이제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잡히고 내 마음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에서는 지금 아버지에게 계속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복을 달라고 막 여기 성경을 보면 막 에서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막 이 에서의 마음에 막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 에서만 그랬습니까?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을 그렇게 받고 싶었겠습니까? 모르세요? 아, 그러면 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복을 이렇게 받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지요, 그죠? 예,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막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막 왜 은혜를 못 입나 나는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괴롭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애석하게 아버지가 그런 에서에게 복을 줬습니까? 저주를 줬습니까? 예, 저주를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복을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 봐 울면서 나에게 빌 복이 이것뿐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하, 소리를 높여 막 우는데 아, 세상에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게 너한테 줄 복은 하나도 없다. 100% 다 네 동생에게 줬다. 그 내가 네 동생을 주로 세우고 모든 좋은 걸 그 동생에게 다 줬다. 근데 계속 복을 달락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리리라. 한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하면 토끼가 호랑이 되는 법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솝우화에 보면은 산 중에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들이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 토끼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는 호랑이도 무서워하고 늑대도 무섭고 여우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 토끼들이 보니까 세상 천지에 자기들만큼 약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 울음소리에도 막 두려워하고 늑대 나타나면 숨어야 되고 여우 봐도 도망가야 되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토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되냐?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우리 전부 죽자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들이 이제 전부 이제 집단 자살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 밑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부 그 연못에 가서 빠져 죽자 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들이 이제 우르르 내려갔는데. 물에 빠지려고 연못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자기보다 먼저 풍덩풍덩풍덩풍덩하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연못 주변에 개구리들이 놀고 있다가 토끼들이 오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속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 우리보다 더 약한 놈들도 있네.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 도망하는 놈들도 있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자살 안 해서 지금까지 토끼가 살고 있다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만, 토끼는 아무리 해도 토끼 이상은 안 되잖아요. 늘 두려워하고 약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된대요. 잡아먹히면. 그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이제 잡아먹히면은 호랑이가 토끼를 먹어가지고 위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토끼가 호랑이 위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다 되면 토끼가 뭐가 되냐면 호랑이 눈도 되고 털도 되고 호랑이 뼈도 되고 호랑이 살도 되고 호랑이 가죽도 된대요.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이 수양회를 와서 교제를 나누고 할 때는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사람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다 보면, 목사님은 늘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살아보니까 늘 기쁘기만 합니까? 안 기쁠 때도 종종 있습니까? 안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예,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막 속을 썩인다든지 남편이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특히 이제 남편이 막 덥다고 요즘 여름에 선풍기 팔로 다닌다든지 그러면 이제 안 행복하지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요. 저도 막 아들 녀석 키우면서 막 속을 썩일 때 보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진짜 막 때려 막 어떻게 막, 예?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막 그때 안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게 당연하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막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저에게 왜 자네는 안 된다, 자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냐. 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정말 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왜 아들을 저주하냐. 너에게는 복이 적다가 아니라 조금도 없고 너에게 있다면 복이 아닌 무엇밖에 없다? 저주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복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너에게는 저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에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발버둥을 쳤습니까?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왜 악하게 여기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에서를 계속 무너뜨렸는데 에서는 계속해서 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에서를 그냥 저주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복이 없고 저주밖에 없는데 복은 네 동생에게 다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자기 자신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동생에게 가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 에서에게 저주만 한 게 아니라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동생에게 복을 다 줬다. 그러면 네가 네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동생에게 가서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살면 예 동생으로 말미암아 살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도 탕자가 언제 고통하고 불행하고 탕자가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흉년이 와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다 의비하고 이제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 맛도 못하기 때문에 비참해진 게 아니고 탕자가 그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겪은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결과라는 거죠. 탕자가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허비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를 떠나서 흉년을 만나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돼지 맛도 못한 비참한 삶이구나. 그 탕자가 자기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때부터는 탕자 자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다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신앙을 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앙은 너무 기쁘다 쉽다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목사님 자신으로 살아가면 실패밖에 없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하는 것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다. 그걸 정확하게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보니까 저는 막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이 나오니까 막 답답해 하는데 목사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목사님의 경험이나 목사님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구나. 정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시니까 뭘 하든지 축복된 거예요. 그래, 저도 이제 이 저주도 안 좋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오랜 동안 제가 하는 신앙이 망하고 실패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예, 어떻게 잘 아세요? 잘 되기를 원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했어요. 아이, 그런데 세상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세상에 다 날아가고 다 떼내려가고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자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제가 뭐 좀 믿음 있는 줄 알고 저도 신앙 좀 하는 줄 알고 내가 교회 좀 위하고 뭐 복음 위하는 줄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형편에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면 또 내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참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다 죽었구나. 내가 제일 행복하면 세상에 안 행복할 사람 누가 있겠냐. 아마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다 말아먹은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로 살아갈 때는 가장 불행했는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로 살아가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맞구나. 또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가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볼 때 앞만 봐도 성령은 뭐 없다 소리는 못하게 계신 계신 것 같은데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이 모양이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천에가 살면서 하나하나 이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은 자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자네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자네 자신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네 자신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성경 우리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25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하미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벨사사리아라는 왕에게 무슨 글자를 보여주셨느냐면,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 그래,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뭐하게 했다? 끝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네는 끝났다. 자네 시대는 끝났다. 자네 자신으로 사는 것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에서에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는 저주밖에 없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여러분, 에서가 저주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예,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서 보면, 아, 나에게는 저주밖에 없구나. 복이 전부 어디에만 있다는 거 보이겠습니까? 야곱에게 복이 있다는 게 보일 텐데, 저주라는 말 자체가 에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를 버리고 야곱에게 속해서 야곱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의 마음에 야곱에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기가 싫고 자기 복을 속에서 뺏었다고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고 끝까지 어떻게 살기를 고집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15살까지 농촌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사는 그 동네에는 보면 집집마다 감나무가 꼭 한두 그루씩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도 보면은 막 큰 대봉이라고 하는 막 큰 이만한 감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감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돌감도 있어요. 돌감. 그걸 이제 고염나무, 계암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암나무, 고염나무는 아무리 기름 주고 키우고 아무리 잘 키워도 전부 다 요만한 놈들이 달려요. 또 이런 놈이 한두 개 달리는 게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서 안 배웠는데 우리가 그 고염나무를 어릴 때 못된 놈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어릴 때 먹을 게 귀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는데 요 놈이라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잘 익지도 않아요.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떫어서 못 먹어요. 그래, 그걸 잔뜩 따다가 장독대 안에 모아가지고 이제 겨울 긴긴 밤에 배고플 때 그걸 뜯다가 먹는데, 세상에 모탈이도 요만한 놈이 그걸 입에 넣으면 꼭 그 안에 씨가 서너 개는 들어있어요. 그걸 다 발라내고 파태내고 나면 입안에 남는 게 없어요. 전부 이 사이에 붙어요. 요즘 아무도 그거 안 먹거든요. 그때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 씨 받아내가면서 막 참 그래도 목구멍이라도 붙으라고 그걸 먹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제 그 이만큼 굵어진 그 고엽나무를 톱으로 막 자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저 요만한 거라도 열렸는데 왜 자르시지? 또 이제 이 고엽나무는 급할 때 이제 윷놀이 하려고 육가락으로 잘랐으면 가운데가 잘 쪼개져요. 근데 아버지가 막 그걸 사정없이 딱 잘라내시더니 막 가운데를 딱 칼집을 내가 쪼개가지고 어디서 이제 이런 감나무 가지를 가져오셔서 거기 딱 접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거기를 막 똘똘 말아가지고 막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딱 하니까 아, 이 세상에 그 계암나무에서 그 감나무가 붙어가지고 저 붙인다 그러죠. 그죠? 이게 자라더라고요. 나중에 막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막. 한 2년, 3년쯤 자라니까 세상에 그 나무가 제법 커져서 이제 한 4년 때쯤 됐는지 이런 감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 저 붙여놓은 게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 계암나무에 접을 붙였으면 그 접 붙인 나무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밑둥치가 이제 계암나무잖아요. 거기서 또 못된 그 계암나무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 여러분 농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같이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거 다 잘라내고 뭐만 키워야 돼요? 예, 접붙인 그 감나무 그것만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교회에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그림 해가지고 접붙이는 그 그림 있었잖아요. 그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접붙여가지고 감나무 그 이제 그것만 잘 자라면은 그 감나무에서 막 이런 감이 막 무지무지하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를 안 해주면 옆에서 막 다시 계암나무가 올라와가지고 감나무 접붙인 걸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제 신앙을 보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예수님도 계시지만 계암나무가 너무 많이 자랐어. 예?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줘야 되는데 나무는 자르는데 아무 말이 없는데 사람은 잘라주려고 하면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그래 사탄이 끝까지 이제 뭘 붙잡고 늘어지느냐 하면은 내 자신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그것,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끝까지 고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끝나는 이야기. 딱 오늘 에서가 너는 저주밖에 없다 하는 걸 딱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끝날 거라는 거죠. 아, 나는 어떻게 살아도 뭐밖에 없구나. 저주밖에 없구나. 뭘 해도 내가 소떼를 키워도 저주, 양떼를 키워도 저주. 내가 감나무를 해도 저주, 포도원을 해도 저주. 정말 막 율법으로 비교하자면 내가 뭐 잠을 자도 저주, 일어나도 저주. 나에게는 저주밖에 없구나.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아버지가 너에게는 저주밖에 없다. 복은 야곱에게 다 있다. 그럼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에게로 가서 속해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더라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는 복은 전부 야곱에게 있다. 그래, 하나님은 자네는 안 된다. 제가 금천 갈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네는 항상 악해야 된다. 아니야, 자네는 항상 악해. 그거 하고 자네가 금천에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1년 안에 100명 연결시키고 2년 안에 200명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몇 년 안에 수백 명이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자네는 항상 악해야 된다, 아니 자네는 항상 악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니 그럼 내가 항상 악해야 되면 그럼 금천 가서 뭐 도둑질 해야 되고 사기 치고 막, 예? 거짓말하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금천에 가서 자네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네는 항상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자네는 안 된다, 자네는 타락했다, 자네는 썩었다, 자네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그거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런데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이야기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부패 안 했어, 안 썩었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구원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무너무 복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돼 있고 내 생각 버리고 누구 생각으로? 예,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너무너무 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금천에 가서 1년 몇 개월을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저를 속여가지고 또 내 보는 걸로,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가 듣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는 또 이제 내가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내보는 판단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내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그래, 그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거나 처음 만나는 분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면 대부분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들은 은혜 못 있겠다. 이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 힘들겠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래야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신앙은 간단해요. 예?
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어려움인데 예수님이 어려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워하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자기 믿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생각 받아들이죠. 근데 저 사람 구원 못 받겠다. 그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를 안 해보셨구나. 전도를 안 하니까 뭐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 역사하는지 뭐 알 턱이 있습니까? 전도해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형편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전도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옥토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나보면 길가밭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까? 길가밭 서너 번만 만나고 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 뚝 떨어져요. 내가 볼 때 길가밭이라고 해서 길가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야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축복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자신으로 사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려움이고 저것도 어려움이고 이것도 내 형편이 안 좋으면 그것도 문제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신으로 사는 걸 다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내 자신으로 신앙 세워온 하나님이 남는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수치밖에 없고. 그 저는 처음에 절망해가지고 사역은커녕 신앙도 다 포기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는 걸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무너뜨리시는 분인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망가뜨려지고 깨뜨려지고 무너지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룻기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 1장 20절입니다. 룻기 제1장 2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오미를 미워해가지고요. 하나님 고통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왜 모압에 가 살았냐 하면 자기한테도 뭐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쉽게 말씀하면 자기 좀 잘난 줄, 똑똑한 줄, 선한 줄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면서 나오미에게 뭘 깨우쳐 주셨습니까? 아, 내 자신에게는 고통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사망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어디로 돌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의 고통밖에 없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로 내 자신으로 살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선을 갖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애매하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래도 내가 주님 따라가면 안 되겠나?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안 되겠나? 계속 에서처럼 자기 쌓고 자기 세우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오미를 괴롭게 한 거예요. 나오미 속에는 고통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나오미 앞에는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에서를 저주가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 토끼가 토끼로 살아가면은 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늘 불안하잖아요. 호랑이 만나도 불안하고 늑대 만나도 두렵고 여우 만나면 도망가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그랬더라고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먹혀야 돼요. 교회에 먹혀야 돼요. 종에게 먹혀야 돼요. 안 먹히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자꾸 고집하니까 토끼로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는 저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걸 깨닫고 아, 복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모든 복은 교회에게 있구나. 종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는 거 내놓고 교회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되면 우리가 가장 복된 신앙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셨구나. 나로 살지 못하게 하셨구나. 나를 끝내게 하셨구나. 자네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너 자신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